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인도주의 지원 차량이 공격을 받아 민간인 20명과 구호요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벤노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구호 차량들이 공습의 표적이 됐음을 여러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특히 시리아 내 반군들은 공군 병력이 없는 만큼 공습은 오로지 시리아 정부군이나 러시아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는 그러나 이번 공격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화재로 전소된 대형 트럭 18대의 잔해는 차량 화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반군의 포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알레포 서부 지역에 있던 구호 차량들은 지난 19일 치명적인 공습을 받아 인명피해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100톤 분량의 식량과 의약품들이 파괴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 폭탄 공격을 가한 용의자는 인터넷 상거래 업체 이베이에서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용의자 아흐마드 칸 라하미는 이베이에서 구입한 휴대폰 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어제 공개한 소장에는 라하미가 이베이에서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10일 사이 구연산과 회로판, 전기 점화장치, 수백 개의 쇠구슬 등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쇠구슬은 뉴욕 첼시에서 네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두 개의 압력솥 폭탄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중 한 개는 지난 17일 폭발해 행인 29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자금 규모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어제 접수된 관련 문서에 따르면 클린턴 후보는 지난달 6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아 트럼프 후보의 4,200만 달러에 비해 많았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또 이 기간 선거 활동비로 트럼프 후보보다 20만 달러가량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월별 누적액으로 산출해보면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지명된 뒤 트럼프 후보보다 2억 달러를 더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홍수와 토사 붕괴로 2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오늘도 여러 섬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에 따르면 자바 섬에는 최악의 홍수로 수위가 2m 높이까지 오르면서 1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마누쿠강 범람으로 인근 6개 지구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홍수로 가옥 전체가 휩쓸려 주민 천여 명이 임시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재난당국은 주민들에게 라니냐 현상에 따른 비계절성 집중호우가 나타남에 따라 추가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인터넷 사기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50명과 타이완인 13명을 중국 측 요구에 따라 중국 본토로 추방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관계자는 어제 중국 정부가 보낸 특별기편으로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6월에도 인터넷 사기 혐의로 체포된 타이완인 25명을 중국으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측은 강력 항의했지만 캄보디아는 타이완도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흑인 남성이 사망한 뒤 이에 반발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어제 다른 사람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흑인 남성 케이스 라먼트 스코시가 차에서 권총을 들고 내리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경찰관이 스코시를 위협으로 느껴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코시의 가족들은 그가 총기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en North Korea tests a bomb, that endangers all of us.
미국이 장거리 전략 폭격기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의 상황을 비교하며 북한 체제를 비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71차 유엔 총회 개막식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7분간의 연설 중 북한을 두 번 언급하며 핵실험과 경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when North Korea tests a bomb, that endangers all of us. And any country that breaks this basic bargain must face consequences.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국제 합의를 위반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중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모두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cannot escape the prospect of nuclear war unless we all commit to stopp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이어 미국 같은 핵국가들은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할 각별한 책임이 있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전 세계 빈곤과 민생, 폐쇄성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남북한의 대조적인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And the stark contrast between, say, the succes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asteland of North Korea shows that central planned control of the economy is a dead end.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불모지인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북한의 중앙 계획 경제와 통제 시스템이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초에 국민의 생활과 인권, 교육, 공평한 기회, 노동자의 권리, 난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은 오늘 태평양 괌에서 발진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면서 북한에 대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상공으로 항로를 설정하면서 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21일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또다시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B-1B 랜서 폭격기들은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채 군사 분계선에서 30km 안팎 떨어진 경기도 포천의 미군 훈련장 상공을 거쳐 오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 공군 폭격기가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 근접해 항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미군 전략폭격기가 이 같은 비행 루트를 설정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지난 13일에 이어 8일 만입니다. 미 공군 B-1B 두 대는 21일 오후 1시 10분쯤 오산기지 상공에 도착해 앞뒤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공 비행을 하다 한 대는 곧바로 괌기지를 향해 떠났고 한 대는 선회 비행을 거쳐 오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B-1B 전략폭격기의 한국 착륙은 이례적인 일로 이 폭격기는 한시적으로 오산기지에 머물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제7 공군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중장은 보도 자료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유대는 철통같이 굳건하며 이 공약의 힘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거슨 중장은 이와 함께 B-1B 전략폭격기의 한국 상공 전개와 착륙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입니다.
Today's demonstration provides just one example of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available to this alliance.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3일 보여준 항공력이 모든 범주에 걸친 미한 동맹의 많은 군사력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B-1B 전략폭격기를 시작으로 미국의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투입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초음속 폭격기인 B-1B는 최대 속도가 음속 2배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또 재래식 무기 탑재 능력도 가장 커 다량의 폭탄으로 적지를 융단폭격할 수 있습니다. B-1B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핵폭탄 탑재 장치를 제거했지만 합동 직격탄을 포함한 위력적인 재래식 폭탄을 장착하고 레이더 회피 기능인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B-1B는 최대 속도로 비행하면 태평양 괌 기지에서 출격한 지 2시간 만에 평양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미한 동맹으로 북한을 경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만약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북한이 한다면 그 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미한 동맹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 있으며 또 비핵전 상황은 미한 동맹이 여러 차례 연습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경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방어와 관련해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군사적 노력을 통해 핵 억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미한 동맹의 군사적 능력과 함께 정치, 외교, 경제 능력 등을 포함해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술 핵 재배치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이며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핵우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최근 미국도 한국 방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비롯해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런 두 나라 간 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선 제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한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화와 압박 병행론에 대해선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대화는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1일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2번 갱도 입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큰 3번 갱도 입구에 모두 대형 위장막이 설치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 갱도 입구의 대형 위장막은 5차 핵실험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한국 국방부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2번 갱도의 일부 가지 갱도나 3번 갱도에서 모두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번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유력한 근거도 입구에 설치된 대형 위장막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총리는 21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핵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다양한 군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확고한 국방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5주년 기념 2016 민족통일전국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지금 북한은 무모한 핵개발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와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흔들림 없는 안보 대비태세를 구축하면서 긴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통일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아서 민족의 앞날을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가 나면서 이 한국도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적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한국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락 전략예산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은 VOA에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nuclear power submarine isn't really necessary in that situation. So the
한반도의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미국 해군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들은 수면 위에서만 엔진이 작동하고 물속에선 충전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현대식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평균 20노트, 즉 시속 37km로 우수한 데다 자체 소음이 적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5대양을 상대하기 때문에 잠항 기간이 긴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 해군 전문가로 해군 필독서로 뽑히는 세계 전투함대 등을 펴낸 에릭 워타임 씨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wise investment for the South Koreans to buy a nuclear submarine because the advantages of a nuclear submarine
대항이 아닌 연안 방어는 소음이 적고 은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이 더 효과적이란 겁니다.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관리도 힘들어 한국의 효용성이 낮다는 게 워타임 씨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은 가격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젤 잠수함은 2억 달러,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 잠수함은 3억에서 5억 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전형적인 핵 추진 잠수함은 16억에서 30억 달러로 매우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당 26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해군이 오랜 잠항이 필요한 대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핵추진 잠수함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북한의 잠수함들은 쉽게 탐지에 격침시킬 수 있다며 한국이 굳이 핵 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you don't need a nuclear submarine to deal with a North Korean diesel submarine that's very loud and easy to find and sink.
북한의 잠수함들은 매우 낡고 소음이 커 음파 탐지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잠수함은 심포급 등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이 어렵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의 1세대 잠수함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소음이 크고 정교하지 못해 미군이 쉽게 탐지에 격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안보 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서 보듯이 평시에 모든 잠수함을 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잠수함전 능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면밀히 탐지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Korean ships that have the Aegis radar on them do not really have the ability to do that.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이지스함은 심포급 잠수함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며 보안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략 예산 평가 센터의 클라크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냉전 시절 소련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해저에 설치했던 수중 감시 청음기들을 한반도 해역에 더 촘촘히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should be investing in sonar arrays that go on the sea floor and use passive sonar to find.
북한의 낡은 잠수함들은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수동형 수중 조기 경보망을 더 확장해 잠수함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 해군은 광범위한 연안 지역에 수중 탐지 센서망인 C-WAVE을 설치해 초계함과 대함 해상 초계기, 정찰 위성 지상 레이더와 연계해 적의 움직임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런 활동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한반도 배치 여부와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가인 워타임 씨는 한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수중 조기 경보망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수동형 탐지 체계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상 초계기 능력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aritime patrol aircraft are very important, as are helicopters, for being able to locate and find submarines.
P3 오리온, S3 바이킹, P8 포세이돈 등으로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보다 면밀히 감시하고 다른 탐지 체계와 연계해 북한 잠수함들의 이동과 잠항 목적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타임스는 이어 북한의 많은 잠수함들이 특수전 병력 수송과 자폭 공격용이기 때문에 능동형과 수동형 기뢰 설치를 더욱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중 환경이 매우 거칠어 이런 제안들에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전대장 출신으로 최근 왜 핵 잠수함인가란 제목의 책을 펴낸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대외협력 국장입니다.
천안함 하고 나서 백령도 쪽에 일부 깔았어요. 일부 깔았는데 백령도는 한국적인 환경은 너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높아요. 그리고 추종 배경 소음이 높아가지고 그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조류가 세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동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원산 그 심포에서 잠수함 출항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문 국장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 더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핵추진 잠수함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 같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미국 정부도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활발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은 랴오닝 홍샹 그룹입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 C4ADS는 19일 발표한 중국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랴오닝 홍샹 그룹이 북한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랴오닝 홍샹 그룹은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와 북한과 합작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칠보산 호텔, 평양 레스토랑 등 총 6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의 경우 수입 물품의 99.9%가 북한산이며 2011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수입액만 3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이 회사를 통해 1억 7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북한과 이 회사의 교역액은 지난 5년여간 5억 3,2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운영돼온 개성공단의 전체 교역액과 맞먹을 정도의 큰 액수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물론 핵무기의 설계, 제작, 실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추정 결과가 발표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랴오닝 홍샹 그룹이 편의 취적 방식을 이용해 여러 국적의 선박을 운영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 등 광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출액 상당 부분이 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수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이 회사가 지난해 9월까지 순도 99.7%, 즉 고강도 알루미늄과 산화 알루미늄, 파라 텅스텐산 암모늄, 삼산화 텅스텐 등 약 25만 달러어치의 금속과 화학 제품을 북한에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이들 물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물질이 북한의 핵무기에 쓰였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이 알루미늄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핵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랴오니 홍샹그룹이 운영하는 칠보산 호텔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 121국 소속 해커들이 사용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보도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중국 당국이 랴오닝 홍샹그룹과 이 업체 대표인 여성사업가 마샤오홍 등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베이징을 방문해 랴오닝 홍샹그룹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에 통보했으며 이 업체가 북한이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조만간 해당 중국 기업과 마샤오홍 대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이나 기관을 추가 제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거래한 기업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무부는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랴오닝 홍샹 그룹에 대한 조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 내 관련 기관이 해당 회사에 대한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선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정책연구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이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북한이 외국과 그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이 그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 감독을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 중국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예.
물품을 사고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앞서서도 뭐 저희 보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홍샹 그룹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걸까요?
네, 그 홍샹 그룹은 저희가 어떻게 찾았냐면은 홍샹 그룹이 일종의 그 중국의 그 기업으로서 중국 정부와 그리고 중국 세간에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 정보를 그 취합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그 제공하는 그런 전문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예.
중국의 홍샹 그룹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거래를 했는지 그 정보를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예.
거기서 드러난 게 그 지금 현재 유엔 제재 대상인 그 북한의 WMD에 유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물품들을 홍샹 그룹이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거를
예.
저희가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중국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희 리포트에 명시했습니다.
예, 홍샹 그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홍샹 그룹밖에 없지만
예.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거래 무역량을 보면은 지금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한 60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간의 거래요. 근데 60억 불인데 지금 홍샹 그룹이 지난 5년간 북한과 거래한 액수가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불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충분히 홍샹 그룹 같은 다른 중국 기업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 기원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지금
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홍샹 그룹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 때문에
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이제 구멍이 드러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긴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어떤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은
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국제사회 제재라고 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제재를 말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안보리 상임위원국이기 때문에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제로 효과를 가지려면은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그 단 독자 제재를 가야 되는데요.
예.
이미 2005년도에 그 방코델 대아시아의 그 케이스를 보면은 그 미국의 독자 제재라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그 랴오닝 홍샹 그룹 같은 중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 그 제재 대상으로 만든다면은 예.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반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하면서 거뒀던 대북 제재의 효과 그것을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도 거둘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홍상 그룹의 경우는 중국 기업입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쓴 내용은 정책 대안으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정책 대안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이 중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개념을 일종의 국가 대 국가의 제재라고 보기보다는
예.
중국 당국에게 그 중국 기업들의 활동, 그러니까 특히 그 북중 무역에 있어서 그 중국 기업의 활동을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저희가 촉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을 저희가 과하게 사용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이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북 제재 효과가 반감이 될 테니까
예.
중국 당국에게 그 중국 기업들을 철저히 감독하라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 일단은 그 첫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드러난 것처럼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중국 정부에게 위안잉 홍샹 그룹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걸 중국 당국이 그 수용했고요.
네.
그걸 보면은 저희가 그 충분한 조사로 그 증거를 중국 당국에 제시를 하면은
예.
이런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국도 뭐 앞서서 개별 국가들에 대한 독자 제재는 이제 반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상 그룹의 건처럼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중국 정부와 중국 네. 정부를 일종의 압박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방법들을 통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걸 원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죠.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도화하기보다는
예.
일단 정치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그를 집행을 하겠다는 협박, 압박이라기보다는
예.
그 세컨더리 보이콧의 그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그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더 그 실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유엔이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2차 합동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한때 고립됐던 무산군과 연사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무산군의 경우는 피해 규모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2차 합동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의 마리나 스론홀스트 담당관은 20일 V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기구들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가 조사단이 파견됐다며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의 도로가 개방된 뒤 현지에 들어가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론홀스트 담당관은 이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한편 수재민들에게 구호품을 분배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론홀스트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확인한 사상자 수는 앞서 공개된 사망자 138명, 실종자 400명, 이재민 6만 9천 명에서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때 고립됐던 무산군의 피해 실태를 전했습니다. 유엔은 무산군이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5만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무산군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니세프의 아닐 포크렐 씨는 피해 규모가 매우 충격적이라며 마을을 복구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무산군에 한때 사람이 살았었다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라며 현재 무산군에서 2만 4천 명이 노천에서 지내고 있고 식량과 식수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수 전에 비해서 무산군의 보건소를 찾는 어린이 환자가 두 배로 늘었다며 영양실조에 걸리고 감기, 설사,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무상군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수장이 심각하게 망가져 7만 명에 대한 식수 공급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홍수로 오염된 시냇물을 길어다가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세프는 무상군에 보건소, 학교를 재건할 지붕 자재를 전달했고 무상군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플럼피너트라는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럼피너트는 땅콩과 설탕, 분유, 비타민과 무기질을 섞어 만든 영양식으로 조리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주민들에게 수질 정화제, 비누, 양동이를 나눠주고 양수장과 수도관을 복구할 장비도 제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수혜 복구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수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외면한 채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내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수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민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수혜 지원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핵실험에 이어 최근 공개한 신형 로켓 엔진 시험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지금 고려해 보십시오. 북한의 수재가 나고 해방 이래 최대 최악의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은 그 엔진 실험장에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이중적인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이 과연 적절한지를 스스로 자문해 볼 때라고 봅니다.
한국 내 59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은 지난 5일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을 통해 수혜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3국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통일부는 20일 이를 불허했습니다. 북민협은 이에 대해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다시 낼 계획은 없다며 1차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을 이달 말까지 펼쳐 국제기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북한 수재민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지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수혜 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민협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이에 앞서 VOA에 통일부가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국제적십자사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과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등 다른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도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민화협은 21일 의장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수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방한복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함경북도 수혜 지역에 17,000 가구가 수몰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 가구에 한 명의 어린아이만 있어도 17,000명이라며 구매에서 배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방한복을 구입해 북중 국경 지역에 일단 보관하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용범 민화협 대변인입니다.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국민들 여론이나 정서도 알지만은 이번 수재가 너무나 심각하고 특히 이제 한 달 뒤면은 그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고 12월 초가 되면은 체감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그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방한복을 지원하자. 이것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도 없는 거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민화협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돕고자 180여 개 정당과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결성돼 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이에 앞서 20일부터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공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한국의 임무조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일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곧 선포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예, 한국에서는 유례 없는 5.8의 강진이 일어난 경주 일대의 복구를 국가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곧 이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제 경주 지진 현장을 찾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라고 언급했던 만큼
예.
뭐 이변이 없는 한 경주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뜻일 텐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국민들한테는 어떤 지원들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의 비용이 들 텐데 이 비용의 전액을 일단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경주에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들의 피해가 많은데 어떤 집의 경우에는 지붕 하나만 고쳐도 한 9천 달러 정도의 돈이 듭니다. 굉장한 그 경제적 비용이 드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 정부 차원의 어떤 수술 필요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특별 재난 지역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세금, 뭐 전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지진 피해 건수는 모두 4천여 건입니다. 어제부터는 피해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고 피해액과 복구액을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런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와 심리치료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치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한국도 지진 대응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 지진 대응 체계가 이제 현실화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그 일본과 네팔 등의 대형 지진을 보면서도 남의 나라의 장사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틀 전에 4.5의 여진에 이어서 오늘도 3.5의 비교적 큰 지진이 발생해서 그 현실적인 대응 체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 지진이 발생한 뒤에 한참이 지나서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전달된 한국 정부의 재난 문자 메시지가 도마의 위에 올랐었는데요. 앞으로는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이런 재난 문자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경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과 내진 설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진 재난 통보뿐 아니라 대피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이 안내와 지진 피난 교육 등에 대한 체계도 지금 총체적인 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경주 지진 이후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양산 단층입니다. 이 양산 단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죠?
네네. 그 한반도 남쪽에는 적어도 450여 개의 단층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단층대 가운데서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25개라는 것이 국회의 정치인의 한 발언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경주진의 중심에 양산 단층이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이 양산 단층을 두고 활성 단층이다, 아니다. 이걸 놓고 또 이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밀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활성 단층이라는 게 땅 속에서 움직이는 단층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 지각 활동이 활발해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활성 단층이라고 한답니다. 그 지난 12일 5.8의 지진 이후 한국 지역의 그 좌표가 변화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북 영덕에서 경주를 지나서 낙동강 하류인 양산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으로 확인이 되면
예.
앞으로도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산 단층 인근에도 여러 단층대가 있습니다만 그 원산에서 서해 쪽으로 남서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는 이 추가량 단층이 만약 움직인다면
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산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그 북한 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산에서 서울을 지나서 충청도에서 서해 바다 쪽으로 연결되는 단층이 추가량 단층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1400년에서 1500년대에 한양에서 일어났던 지진, 또 규모는 작지만 최근 충남 금산과 태안지역에서 일어난 지진도 이 바로 추가량 단층대의 영향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예.
또 다른 학자들은 한반도 단층대가 일본처럼 뭐 수십 킬로미터 이르는 긴 단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반도의 단층을 연구 분석하는 정밀 단층 지도가 빨리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 한국의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일대에 규모 6.5의 지진이 났을 때를 가정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그
예.
결과로 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뭐 한국은 지금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갖추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요즘 한국의 대형 매장에 이 김치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껑충 뛰어버린 배춧값 때문에 집에서 김치 담그기를 포기한 주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공장에서 만들어진 김치를 파는 대형마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하루에 한 끼라도 김치가 없으면 좀 섭섭한 것이 한국 사람들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싼 배춧값에 직접 담글 엄두는 못 내고 이 만들어진 김치라도 사기 위해서 매장으로 갔는데 진열대가 텅텅 비일 정도로 지금 인기가 올랐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김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집에서 직접 담궈서 먹는 것보다도 사 먹는 게 더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트에 갔는데 이것도 비싸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없어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배추 한 포기 값이 지금 만 원이 넘습니다.
예.
달러로 하면 9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아기 주먹만한 그 노란 속에 그 배추 속 한 개도 2, 3천 원이 넘기 때문에 차라리 사다 먹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주부의 판단입니다.
예.
배춧값 만 원, 9달러, 주부들의 지갑이 열렸다가도 다시 닫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보통 그 김장철인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는 세 개들이 배추 한 망이 한 4,000원에서 4,500원, 한 4달러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에 비하면 6배 정도가 더 비싼 거고요. 지금이 뭐 배추가 많이 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 한 달 사이에 2배가 오른 배추, 주부들이 쉽게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 정도면 김치가 금치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네요.
네네. 배추로 담그면 김치인데 지금 배춧값이 금값이기 때문에 금추로 담근 금치라는 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춧값이 이렇게 뛴 것은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이 배추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배추와 함께 가치가 올라버린 무, 중간 크기 하나에 3,000원이 넘어서 배추김치뿐 아니라 나박김치도 아주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대형마트 등 만들어진 김치를 살 수 있는 곳에서는 몰리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김치 공장들이 지금 완전히 가동을 비상으로 하고 있지만 재료 공급도 차질이 있어서 당분간 김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주부들을 더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 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잠비아에서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과 이후 벌어진 상황은 폭력과 협박으로 물들고 여당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불공평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비아 최대 민영신문사 더 포스트가 폐간됐습니다. 600만 달러의 세금을 미납했다는 이유였지만 상당한 체납액을 안고 있는 관영 언론 등 다른 매체들은 여전히 발행되고 있습니다. 잠비아의 독립적인 정부기구인 방송공사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전문성 부족과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민영 언론사 세 곳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불분명한 국가 안보 근거를 들어 독립 언론 매체를 경고 없이 폐쇄하는 것은 모든 민간 언론사들의 재갈을 물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복수 정당제를 갖춘 민주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 선거 이후에 통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에도 잠비아에서 법치가 존중되고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잠비아에서 8월 10일을 치러진 총선 이후 정치적 동기에 폭력이 번지고 언론 자유가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데 대해 실망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잠비아 방송공사가 8월 22일 언론사 세 곳의 허가를 취소한 것을 특히 우려하며 이는 독립언론의 목소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온 선거 이전의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 같은 제약이 잠비아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전통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국가의 통합과 전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잠비아 총선은 이제 막을 내렸고 사법당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도전 과제들에 대한 판결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잠비아 정부가 세수 당국과 언론 규제 당국과의 협조 아래 모든 언론 매체에 자유로운 보도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미국은 잠비아의 모든 정파 인사들이 만나 화해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